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생수를 흘려보내는 상수도인가? 쓰레기를 흘려보내는 하수도인가? 당신은 생수를 흘려보내는 상수도인가? 쓰레기를 흘려보내는 하수도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항상 물질이나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삶의 그 길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 우리의 미래의 삶의 길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이 세상은 뭐 일부러는 아닌지는 몰라도 물질과의 관계가 항상 최고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물질과의 관계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 결과적으로 오직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만을 살아가는 것은 뭐 자기 자신에게 당장은 아마 만족과 쾌감을 줄지는 몰라도 그런 삶은 결코 뭐 영원한 삶의 길에서 눈을 멀게 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관계보다 비록 손해가 돼도 인간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고 더 나아가 모든 관계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바른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물질관계에 있어서 물질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적절하게 소유하고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공평한 삶과 사회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내 자신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관계 우선순위 바르게 정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그 분쟁이 일어날 때 물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결국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또 기꺼이 그렇게 손해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 그런 삶의 결과로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게 서게 되니까 뭐 물질에 얽매여서 가족과 다투고 친지와 다투고 뭐 친구와 다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손해를 보고 불편한 삶이 된다고 해도 바른 선택을 하는 참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물질과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14장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이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비롯한 레반트 지역의 나라들을 짓밟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레반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분위기로 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얘기인데 뭐 엘람이 그 셈의 아들들 중에 그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그 엘람이 세운 그 엘람 땅에 있는 그 엘람이나 또 시날, 바벨탑 사건을 벌였던 그 이 갈대아 우르 땅의 시날에 있는 그런 남쪽 지방뿐만이 아니라 뭐 엘라살 같은 경우는 뭐 아수르를 이 고대식으로 일컫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니누의 지역이었을 것이고 고임 같은 경우는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히타이트 족속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이 시기 이전에 이미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들이 수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굴복한 나라들이 속국처럼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세계사적인 고대 역사 기록 중에 지금까지 발견된 것을 볼 때 페르시아만 근처의 이 엘람이 레반트 뭐 남부 지역까지 통치했다 이런 기록은 사실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고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지 성경의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그것이 사실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통치를 거부한 이 레반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공격 여정을 보면 이제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나눠드리는 그 나온 자료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면 뭐가 뭔지 남의 땅, 네 땅 어떻게 알겠습니까? 짜증만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를 시각적인 자료를 잘 보시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훨씬 더 재밌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를 참고해 보면 이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왕의 대로를 따라 이제 침략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그 홍해 지역인 아카바까지 다 정복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었던 느바 족속도 점령을 당하고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강들 중에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에 느바 족속 지경에 살던 수수 족속도 점령을 당했고 나중에 모압 족속이 살게 되는 디봉강 근처의 엠 족속 또 나중에 에돔 족속이 살게 되는 페트라로 유명한 그 세일 지역의 호리 족속까지 그러니까 홍해 동쪽 오늘날 아카바반까지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서쪽으로 돌려서 나중에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살게 되는 그 가데스바네아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고 다시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서 소알 땅 및 그 소알 땅 그 밑에 살던 그 아모리 족속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소알 땅까지 다 휩쓸어 버립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당시에 존재하지 않던 그 아말렉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본문을 보면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후대에 아마 자료를 근거로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 가나안 지역의 형편이 그렇게 그대로 그 이 과거 역사를 적어가면서 그렇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집트에서 처음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후에 이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연장자였던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걸로 먼저 챙기겠다가 아니라 조카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서 조카 롯에게 먼저 가고 싶은 땅을 향해 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조카 롯이 그때 택한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에 그냥 에덴 동산같이 좋았던 그 땅을 택해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밀려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다 잡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에는 그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을 억지로 점령하고 막 조공받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그런 자기들의 어떤 힘을 무기를 힘입어서 그냥 막 그냥 다 뺐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도 뭐 그것만이 아니라 뭐 여기 장사를 하거나 이럴 때 쉽게 말해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곳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순식간에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마는 걸 우리가 보죠.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 풍요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그가 좋아서 찾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곳에는 그런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욕심과 욕정대로 살아가는 음란의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주변의 족속들로부터 항상 침입의 위협이 있는 그런 곳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헤브론 지역으로 그때 갔다고 그랬죠. 그때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도망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뭐 그때는 뭐 지금처럼 무슨 통신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지역에서 뭐가 벌어지면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이제 기르던 그 사병들, 자기 족속의 어떤 군대들이죠.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아브라함이 아마 하란을 떠날 때나 이집트를 내려갈 때나 뭐 자기 가족만 달랑 그렇게 다닌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부족, 그러니까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사람들이 함께 아브라함과 움직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정을 다 같이 이루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다 그 이 족속의 군대가 되고 그 군사가 되고 같이 그 이 나라를 지켜가는 그런 일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병사들이 318명이었는데 그 318명을 데리고 추격을 했죠. 아마도 그 전쟁으로 보면 롯이 잡혀간 지 꽤 시간이 흘렀을 수 있을 건데 아무튼 사회에서 그 갈릴리 호수 북쪽까지 거기 이제 단이라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한 230km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포로들을 다 끌고 걸어서 올라가려고 했으면 만만찮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쫓아가거든요. 단까지 쫓아가서 만났으니까 아무튼 뭐 아브라함은 그 연합군을 쫓아 올라가서 결국 그들과 싸우고, 그래서 결국 조카 롯을 비롯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아무튼 그 지역에서 잡혀갔던 사람들까지 다 되찾아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면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인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이다라고 하면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괜히 막 300명밖에 되지 않는 군대를 가지고 쫓아 올라갔다가 몰살당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는 조카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조카롯과 잡힌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그러니까 목숨을 던진, 인간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그 정말 희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쨌든 다행히 아브라함이 다치는 게 아니라 조카롯과 다른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게 그쪽 군대를 다 물리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금이 환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소돔 지역 그 왕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도망갔다 왔는지, 아무튼 소돔 왕이 그런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 아주 신비한 인물로 취급되는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나와서 그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때 보면 이제 이 소돔왕 같은 경우는 입만 가지고 와서 뭐 생색을 내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걸 챙기려고 하는데, 이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그 전쟁에 지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군대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들고 나와서 대접을 하고, 또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처음 그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이 멜기세덱이 뭘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성경 외에 어디 다른 곳에 언급된 곳이 거의 없는데도 모든 믿는 자들의 이름에 아주 축복되고 존귀한 그런 존재로 언급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전쟁의 위험을 이기고 온 그 아브라함에게 뭐 입만 떠벌리면서 뭐 환영한다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양을 떨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려는 그런 소돔왕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와 축복을 전하니까 아브라함이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것에 열의 하나를 자발적으로 줄 정도로, 11조였던 원형이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심이 전해지는 진정한 배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배려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소중한 것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들에게 정말 진정한 진심이 담긴 관심과 배려와 그들의 필요를 베풀고 채움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셀이라는 이 공간이 마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그런 축복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와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의 시에서 좀 언급이 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언급되는 것 외에는요 다른 정보들이 전혀 없습니다. 시편의 다윗도 그랬고 히브리서의 경우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아주 신비한 존재로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인지 대부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얘기를 하느냐, 마치 예수님과 그 족보가 연결된 존재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역사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일단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과 관련된 그런 존재였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명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보고 또 이제 저자인 모세 같은 경우 이 창세기 저자가 모세니까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또 한 가지는 유대인 전승들을 참고해 볼 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의 조상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함께 살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게 무난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뭐 나이가 어쨌든 뭐 80세, 85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관련된 족보를 살펴보면 어때요? 노아의 아들이 샘이고 샘의 아들이 아르박삿이고 아르박삿의 아들이 셀라고 또 셀라의 아들이 에벨인데 이 사람들은요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어요. 이미 언급했던 대로 에벨 같은 사람은 니므롯이 그 바벨탑 사건을 벌일 때 반대했던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볼 때 바로 이 에벨을 통해 에블라 문명이 일어났을 거다. 에블라 지역에 그런 어떤 이 시작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까지 생존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당연히 살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그 특히 샘의 아들 그 노아의 아들 샘 같은 경우는 같이 홍수를 겪었던 사람이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그들이 한 역할이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열방의 제사장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증인 이 증인의 그런 삶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그 신분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멜기세덱은 노아의 아들 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그 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한 샘이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워낙 멜기세덱의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아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규명할 때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어떤 혈통이냐? 아론의 집안, 레위지파에서 나왔었는데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거든요. 유다지파이면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이 있는 존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뭐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뭐 근거가 별로 없는데 너무 과잉되게 해석을 하는 어떤 다른 것보다 그냥 우리가 본문을 충실하게 그냥 이해해가면서 해석해 볼 때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바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이란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가 겪는 이 어려움들을 모른 척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질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속에 우리가 한 교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벗어나서 막 살아가는데 그거 괜찮아 오락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건 이거 어떤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를 나오고 주중에는 세상으로 놀러가서 그냥 세상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일의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된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예배자가 됐다면 이제 주중에는 어떻게 해요? 각자 보낼 받은 각자의 삶의 터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며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생명들을 구하러 가는 그들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 그 위기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구조대원으로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이런 사명과 보호를 받고 살아가며 소도망처럼 뻔뻔스럽게 뭐 자기의 명예와 실속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수고하고 애쓰던 그런 이들을 위해 진정으로 축복하고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명이고 성도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이 어디에서요? 바로 셀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저 교회 가면 만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영혼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먹이고 또 저들의 삶의 수고 속에 따뜻한 격려와 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동행자가 되어주는 그런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셀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같은 얘기인데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오늘날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똑같이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죠.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우리도 어떻게 돼요?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함께 넘치고 우리에게도 넘쳐오는 그런 축복을 받겠죠. 그 반대로 하나님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된 한 교회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그들에게 저주하고 그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뒷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들이 사실 거꾸로 저주가 되어서 그 말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주가 흐르는 이 마치 뭐 하수구 같은 그런 통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그 생수가 흐르는 상수도 같은 축복의 통로로서 서로의 축복의 말들을 좀 많이 하며 정말 서로 축복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멜기세덱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관계에서 이 소도망처럼 자기의 이익과 명성을 위해 의도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창조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서로가 가진 것으로 기꺼이 나누고 희생하며 섬겨야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님들의 그 무한한 희생과 사랑,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는 그 나눔과 배려로 비로소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생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대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에는 분명히 육신의 부모님과 같은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부모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 안에서 자라간 그 누구라도 영적인 부모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영적인 부모가 되는 성장의 길에 서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결국은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믿음의 삶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아비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서 저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게 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저주가 흐르는 마치 하수구 같은 통로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생수가 흐르는 상수도 같은 이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연결된 모든 생명들을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래서 저들의 마음속에 삶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같은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그릇된 욕심과 저주가 흐르는 하수구 같은 통로가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살게 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르게 분별하여 비록 내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본다고 해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맡겨진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여 저들이 또 다른 영적인 아비가 되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지체가 되기까지 세워나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의 마음이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삶 속에 날 이끄시고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